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정말 저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 천국 만나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셔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돼서 예수님을 더욱 닮고 예수님을 더욱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 영광 나타내며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같이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다 불리는 그 섹션을 공부하고 있는데 먼저 팔복이라 이렇게 불리는 이 산상수훈의 처음 부분을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복음을 지금 전하시고 계시는데 그 복음 내용에서 저희는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고 그리고 그 천국 시민들의 모습, 즉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참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어떤 모습인가? 그 질문들의 답이 지금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절 한절 보며 참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 천국 시민의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한절 한절 보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5절을 통해서 그 같은 모습을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구절도 참 세상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세상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 알고 있느냐? 세상은 바로 그 세상을 차지하려면 온유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 세상에서 물론 그걸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온유한 자를 얘기할 때 뭐 좋게도 얘기하고 어떻게도 얘기할지는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세상을 차지하려면 온유해갖고는 안 되는 것은 세상이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온유한 자라 이게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온유한 자라 했을 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가? 먼저 그거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와 같은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천국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그거부터 깨달으시고 믿지 않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온유한 자라고 칭함을 받아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아닙니다. 왜? 이 온유라는 것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따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성령님의 열매로 지금 온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안 하시고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가 뭐냐가 중요하지 세상에서 이해하는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성경 구절을 세상 도덕으로 받으시면 정말 정말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도덕에도 온유한 자가 되라. 아니 뭐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온유하다. 세상에서는 이걸 약하다 하고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온유하다 하는 것은 약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연약한 자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성경적으로 온유한 자는 세상이 이해 못하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세상에서 힘으로 인정해 줄지는 우리가 바라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엄청난 힘이 있는 자지 온유한 자다 하여 연약한 자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겁쟁이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줏대가 없다. 마음이 약하고 소심한 자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서든지 말씀을 타협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망정 평화를 유지하자 이런 자도 아닙니다. 온유하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 뭐 말씀을 좀 타협하면 좀 어때요? 예, 하나님 영광이 좀 가려지면 어때요? 평화를 유지해야죠. 왜 싸워요? 그죠? 온유해야죠. 이런 말이냐? 아니란 말입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죠. He's so nice. 저는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다른 말은 못하고 아, he's so nice. 저는 이것처럼 한심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온유한 자다, nice person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순하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순한 자다. 왜? 좀 아주 이 좀 뭐예요? 좀 자극되게 얘기한다면 강아지 중에서도 태어나면서 순한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강아지 막 여럿이 태어났는데 아주 순하게 태어나는 강아지가 있어요. 사람도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하게. 이것은 지금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아도 순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온유하다가 그러면 순하다 이런 뜻이냐? 아니란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순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니 강아지 중에서도 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한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자극되게 얘기하느냐. 온유하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니까 순한 걸로.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온유하다는 것은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만 온유한 척으로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나의 태도, 나의 마음가짐, 나의 중심이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 세상에는 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꽉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온유한 사람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온유한 자를 말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온유한 자는 성령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자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만 만들어내실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제가 자꾸 강조를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이 온유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쓰는 그런 온유라고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가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온유한 자가 없다는 이 현실을 여러분 먼저 딱 확실하게 이해하고 지금 넘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보통 얘기로 세상에 사실 온유한 자가 더 많죠? 특히 뭐 다른 종교에 가보세요. 아주 온유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이 되자. 즉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하자. 믿지 않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거가 되자. 지금 이런 소리라면은 기독교가 뭐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믿지 않아도 되는 걸 말하는 것이 기독교면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믿지 않아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믿지 않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떠한 복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일반 은혜밖에. 그죠? 일반 은혜. 그러나 지금 산상수훈은 일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여기까지 얘기하고, 왜냐하면 하도 이게 혼동이 돼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개념을 교회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개념을 자꾸 교회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야 성경을 그 세상 개념으로 풀어버립니다. 그 세상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 조금 했지만 이 온유하다 그러면 무조건 평화 유지, 싸움이 없이, 화내는 것이 없이 평화를 유지하는 어떠한 일에도 그것을 온유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죠? 참 요즘은 참 세상식으로 온유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질 때도 가만히 있고 성경이 타협이 되는데도 가만히 있으며 온유한 척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안에서 장사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2장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그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해요? 쏟으시며 상을 엎어버리시더라. 온유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 온유한 모습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보여집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지금 때려서 내쫓고 상을 뒤엎어버려버립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온유의 개념이 지금 어떻게 맞아 들어갑니까? 그럼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 아닙니까? 아,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니까 우린 또 이렇게 쉽게 넘어가죠. 예수님이야 뭐 온유 안 하면 어때? 그래도 온유하지. 온유가 뭐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 세상적인 온유를 이렇게 풍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는 그런 사람을 인정해주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 온유를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온유한 척하는 사람. 이거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데 뭐 대부분 그렇게 인정이 되죠. 그래서 아, 참 온유한 분이시다. 그런 분들이 이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을 뒤엎어버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갸우뚱합니다. 어? 온유하신 분이야 이분이? 사도 바울,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도 어? 온유하신 분 같지가 않아요? 말하는 태도나 말하는 그 투가 너무 강해요. 온유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먼저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온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됩니다. 그죠? 간단한 내용이죠, 먼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팔보고 뒤로 가면은 온유한 자는 의에 굶주리고 의에 주리고 또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쫙 얘기할 수 있는데 팔복이 왜 어떤 기독교의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심령은 가난하지 않은데 또 애통하는 자고 기독교인 줄 중에 어떤 사람은 심령도 가난하지 않고 애통도 안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고 이런 게 아니죠. 지금 이 팔복은 기독교인 한 명 한 명이 다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골라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걸 잘해요. 팔복이나 아니면 아까 뭐 성령의 열매 이런 것도 아, 요 열매는 있는 것 같은데 저건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론 참 없는 것 같은 그런 죄에 빠진 삶을 살아도 성령님께서 그런 열매를 이제 맺으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다.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여러분 뭐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애통하고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예수님의 영광이 아직 자기 자신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을 하는 이런 자가 또 온유한 자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시편에서는 그 배경이 여기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배경이 다르고 또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건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우선 그 인용된 그 구절은 11절입니다. 11절에 가서 그 시편을 읽어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그렇죠?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푸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선 온유한 자는 뭐예요? 땅이 기업으로 주어질 것이다 했는데 그럼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을 이 구약에서 이 시편에 지금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여기를 통해서 한번 좀 보잔 말입니다. 어떠한 자가 온유한 자인가. 37편 1절에서부터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무슨 그 뭐야 나쁜 짓을 해서 뭐 돈을 번다든지 무슨 뭐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투기하고 불평하고 말라.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나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면 시편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parallelism이라 이렇게 공부하는데 여기에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11절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온유한 자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편 전체를 보게 되면 그 37편을 보게 되면 이 온유한 자는 불평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고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여 행하지 않고 34절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자입니다. 그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이 온유한 자다 하는 이 단어가 시편 147편 6절이나 149편 4절에 가면 같은 단어가 거기에는 한국말로 겸손한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지금 온유한 자는 깊은 관계들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가 인정이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죠.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이제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하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간인가 이걸 이해되는 거라면, 온유한 자는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지금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불평이 없습니다. 온유합니다. 하나님 뜻에 다 맡깁니다. 온유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온유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온유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3절에 의하면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거기도 땅을 차지하겠고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들이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먼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유합니다.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기대하며 바라며 사는 것, 온유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이 온유한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영어로 meek, 어떤 성경은 gentle. 즉 어떤 거냐? 누가 다른 사람 앞에서 온유한 거냐? 아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것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불만이 없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참 우리는 이상해요. 가짜 겸손이 있어갖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야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근데 사실 진실이 아니에요. 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너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임마. 아, 그러면 화를 내요. 조금 아까 하나님 앞에 인정했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왜 딴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왜 안 받아들여져요? 가짜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제가 뭐 이런 죄도 졌고, 제가 뭐 진짜 뭐 마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다 인정을 했어요, 그죠? 정말 세상 여기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보다도 못한 놈이요, 진짜 벌레보다도 못한 놈입니다 하고 인정을 해놓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저 벌레보다도 못한 놈, 그러면 화를 내요. 이 온유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화가 나요. 온유하지 못해. 인정이 안 돼. 그럼 아까 하나님 앞에 뭘 인정했다는 겁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안 한 거죠. 이건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또 화는 나지만 또 참아야죠. 온유해야죠. 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온유하단 말입니다. 왜? 정말 그러니까. 온유한 모습이 점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저하고 오래 지금 신앙생활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의 삶에서도 보이고 저의 삶에서도 보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도 별로 그렇게 인정이 되지 않아요? 맞지 뭐. 사실 그거보다 더하지 제가. 그러나 또 화가 나는 것도 또 우리가 속이지 못하죠.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점점 나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유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됐는가를 제대로 믿지도 않고 내가 증거를 못하는 것뿐이지 내가 온유한 자가 아니다 이런 소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으로 망가지는 게 예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여러분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아니 벌써 만드는, 그리고 그 현실을 증거케 되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래서 온유한 자는 남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정말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잘 대해주는 것에 놀라는 사람들입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어쨌다는 게 아니라 말이 좀 좋아서 제가 뵙겠죠. 와, 나를 너무 잘 대해준다 하나님. 불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정말 저 사람이 내가 얼마나 더러운 걸 알면, 정말 내가 그 저 사람 모르게 하고 있는 짓과 옛날에 한 짓들을 다 알면은 야, 이거 뭐 터져올 텐데, 그래도 야, 참 그거에 비해서 너무 날 잘 대해주는구나. 야, 하나님의 은혜. 온유하단 말이야. 온유한 자. 그죠? 너 참 나쁜 놈이다. 그래, 맞다.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아무 불만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뭐가 불만이? 온유한 자입니다. 이 삶은, 이 온유한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분입니다. 왜? 아무 불평이 없으셨습니다. 아무 불만이 없고, 아니 그 죽어야 되는 마당, 그 마당에서도 불만이 없고 불평이 없고 오직 아버지만 바라고 그 하나님 아버지만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시고 사신 분,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입니다. 성경적으로 온유한 삶을 사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까 상을 뒤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때려 쫓으신 그분이 온유하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니다.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불평 없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내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그 뜻에 맡기고 기쁨을 갖고 사시는 온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11장 28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거기 온유와 겸손이 같이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가면 그 마지막에 30절에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의 짐을 더 지고 나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짐은 가볍고 그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 사랑입니다. 사랑. 보통 때에 엄마 보고 잡을 세 개를 띠라. 그러면 웬만해서 잡을 세 개를 띌 만한 엄마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병이나 들어서 지금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엄마가 세 잡을 뛰게 만듭니다. 해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해내요. 왜? 사랑이 주장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그 짐이 가벼워집니다. 해냅니다. 이겨낸단 말입니다. 온유한 자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해냅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고 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1장에 같은 단어가 나와요. 이 온유라는 단어가. 근데 거기에는 또 한국말로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거기에 그 온유하다는 단어가 거기에 겸손하다 이렇게 번역이 또 되어 있습니다. 낮은 데서 고난과 핍박에서 세상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전혀 불평 없이 불만 없이 만족하며 아버지께 맡기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삶이 온유한 삶입니다. 뭐 그런 예는 뭐 성경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는 성경에 뭐 너무나 많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마음, 예수의 마음이니 아까 내 마음은 온유하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미국은 my rights 그죠? 내가 누려야 되는 권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를 찾으셨으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 권리를 찾으셨으면 십자가에 못 죽으십니다. 그러나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시면 이런 말들이 나오죠. 19절부터 보시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즉 온유하면 아름답다. 21절 이는 이를 위하여 이 온유한 삶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며 남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너 나중에 보자 이런 소리 안 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품질 않습니다. 그래 너 한번 나중에 보자 너.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그래서 욕을 받아도 욕도 대신 안 하시고 엄청난 고난을 받아도 아무 불평을 안 하십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바보라 그럽니다. 지 권리 하나도 못 찾아먹는 바보. 아니면 세상 사람들끼리 서로 인정하면서 높여주는 가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광된 삶으로 여러분이 초대되어서 이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온유한 삶이 이제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안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온유한 자가 되어 있는 그 현실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으로 그 예수님의 온유한 삶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책임입니다. 너무나 잘 못하고 있죠. 아니, 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래 너 한번 두고 보자. 욕을 먹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자기 권리를 찾습니다. 온유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복받은 자라고 돼 있는데 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는 제가 이걸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보죠. 혹시나 해서. 창세기 17장에 우선 가보세요. 여기에도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여기서 이렇게 신약에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창세기 17장에 가보셔서 거기서부터 보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그 땅을 주겠다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17장 7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준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현실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는 그 약속이 구약 수준에서는, 즉 예표 수준에서는, 즉 세상 수준에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 그 땅을 정복함으로써 잠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인 땅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왜? 영원한 유업으로 준다 그런 땅을 다시 다 뺏겨버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1900년, 제가 확실한 이유가 1950몇 년인가요? 그때 겨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요. 아, 땅을 준다.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약속의 땅을 줬는데 영원한 유업으로 삼겠다는 그 땅을 왜 다 뺏겨버려요? 그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죠. 아, 그게 그 땅이 아니구나. 그 가나안 땅이 그 궁극적인 땅이 아니구나. 이거 금방 알아야죠, 저희가. 희한하게도 요즘 교인들은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알아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궁극적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삽니다. 아브라함도. 그런데 요즘 교인은 이 세상 땅이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상 땅이랍니다. 계속. 가보세요. 히브리서. 아브라함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갔어요. 이제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니 약속의 땅을 이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천막을 치고 삽니다. 아니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줄 땅이라고 그 땅을 받았으면은 왜 장막을 치고 살아요? 거기에 이제 영원히 거해야죠. 그렇게 장막을 치고 산 이유는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뭘 했냐 하면은 진짜 영원한 성,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요. 왜? 아,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땅은 천국이라는 걸 아브라함도 알아요. 그래서 13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천국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천국을 예비하셨다. 아니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땅의 유업, 그 땅의 유업으로 모든 것이 풀어지는 구약에 살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그 땅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것을 그들도 알았는데 신약에 살고 있는다는 교회 다니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땅은 이 세상이라고 자꾸 우겨댑니다. 지금 이 세상 땅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머리가 안 돕니까? 천국입니다. 세상 땅은 세상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지겨워요. 하도 세상이 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원 좀 좋은 집이다 뭐 하면은 보세요. 다 누가 갖고 있는지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 이제 지겨워서 이런 구절을 가지고 소망을 갖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셔. 기다려보자. 이 세상을 우리가 차지할 때가 올 것이다. 옛날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주장할 텐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다 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이제 주장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빗나갑니까? 구약 사람들도 이 세상은 아닌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더 확실하게 보여준 뒤에 사는 우리들이 그걸 모르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예, 세상 땅은 세상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은 그 세상과 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백성 여러분, 영적으로는 벌써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하반부에 기독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왜? 세상에 나와서 뭐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게 있어야죠. 집 내놔라 그러면 뭐 못 내놓든지 아니면 뭐 보이지도 않은 조그만 거 이렇게 내놓든지.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천국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 3장에 가보세요. 같은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21절부터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제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그 부활하신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 그날 여러분이 밤새 며칠을 아니 몇 뭐 시간이 없겠죠 천국에서 걸어다니면서 눈으로 다 보고 손으로 만지고 밟고 다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것이에요. 뭐가 부족하십니까? 그러니 자랑하지 말라. 왜? 웃기는 소리가 됩니다. 보세요. 저는 지금 어느 정도로 가졌어요? 이 정도로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 누가 와서 자기는 뭐 세상에 뭐를 가지고, 아니, 어떡하란 말이에요, 저보고. 놀라는 척이라도 해자란 말이에요? 어떡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정말. 우리 종교가 가짜면, 그럼 저같이 한심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폰만 잡고. 그러나 이게 진리라면 제가 뭘 못 가졌어요? 내 앞에 와서 세상이 어느 정도로 가진 걸 자랑하면 내가 어떡하란 말입니까? 시시한 걸 얘기하는데 내 앞에서 지금. 놀라는 척이라도 해주세요, 여러분. 어우, 정말 그래? 오, 참. 어떡하란 말이에요, 저희 보고. 그렇게 살질 못해요, 저희는. 아, 이게 전부 이렇게 장난으로 들리나 봐요, 이런 소리들이. 이게 저 브레인워시, 그죠? 없는 거를 있는 것 같이 자꾸 생각하는, 그죠? 이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지금 가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 좀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래서 좀 그런 거 보면, 야, 참 속으로, 야, 참 불쌍하다. 그거 가지고 나 앞에서 자랑을 하면 난 어떡하란 얘기냐. 더더욱이 우리끼리는 정말 그러지 맙시다. 뭘 자랑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누가 우리한테 와서 그런 자랑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누가? 근데 뭐, 보일 수가 없으니까, 기팍 죽어서 살게 되죠.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보세요. 보이게 됩니다.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날이 옵니다. 영적으로는 벌써 그날이 와서 우리가 벌써 소유를 하고 삽니다. 다 너희들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이러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현실이 눈에 보이는 날이 옵니다. 벌써 예수님 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그 땅의 모습을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을 소유했다고 자랑하는 그 소유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다 불에 타버립니다. 다 뜨거운 불에 녹아져요. 멸망됩니다. 그런데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뭐요? 새 땅.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이 벌써 소유한 그 땅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땅을 차지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처음 땅은 없어졌고 내가 보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 세상 땅을 주신다는 것이 아닌 것임을 이제 뚜렷하게 아시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겠다고 왜 다 태워버리십니까? 왜 그 땅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 땅이 주어지는 겁니까? 이해하셔야죠.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는 겁니까? 하늘나라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너무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성령 시대, 천국 시대가 시작됐어요.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지는 그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고 새로운 원리, 새로운 질서, 새로운 것이 시작된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지는데 왜? 구약에서는 땅을 약속하실 때 예표 수준에서 세상 수준에서 진짜 가나안 땅, 이 세상 땅이 약속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궁극적인 그런 땅이 아니죠. 예표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합니까? 온유해서요? 여호와, 여호수아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차지하나?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세상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이 받는 심판의 모습을 예표하는 건데 어쨌든 칼을 가지고 다 죽이면서 차지했던 그렇게 땅을 차지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앉으시고는 뭐라 그러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뭐예요? 땅이 기업으로 주어질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구약에서 같이 무력으로 갖는 땅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온유한 자로 삶으로 땅이 얻어집니다. 천국 방법입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천국 방법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땅을 뺏기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땅이 뺏기고 얻어터지고 나사로같이 거지같이 이 뭐 다른 사람의 뭐 이렇게 좀 받아먹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천국.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네, 세상 살다 보면 답답한 일도 많고 눈물 나는 일도 많고 고난도 많고 아이 그냥 하는 이런 얘기 나올 때도 많지만 바뀌세요. 그분의 뜻이 그 아들도 고난을 받고 죽는 거였습니다. 그 아들도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얻어터지고 깨지고 박살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보 소리 듣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다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세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수님의 삶으로 초대된 저희들 더욱더 그 삶을 열심을 내어 살도록 인도하시고 온유한 자, 벌써 예수님 안에서 온유한 자가 되었음을 잘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로 큰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